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8일 자신에 대한 피습 사건이 자신은 물론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미한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리퍼트 대사는 이날 오전 병문안을 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미한 관계와 양국 국민의 우호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새누리당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또 이날 오후 병문안 온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에게도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를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여당과 야당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나흘째 입원 중인 리퍼트 대사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이르면 10일쯤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8일 북한이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을 독립운동에 빗댄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하며 선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명백한 폭력 행위인 이번 사건을 독립지사들의 의거에 비유한 것은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8일 베이징 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양측의 편리한 시기가 언젠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과 북한 관계는 기초가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와 개별적인 일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며 받을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중국은 북중 전통 우위를 중시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현재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민감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중국은 관련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양호한 분위기와 적극적인 조건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아프리카 국가 말리 북부의 유엔 기지와 근처에서 로켓 공격으로 유엔 평화유지군 1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유엔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으로 군인 8명과 민간인 4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8일 아침 발생한 이번 공격이 누구 소행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 테러단체 보코하람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극단주의 테러 감시단체인 시테는 보코하람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에서 보코하람이 칼리프에 대한 충성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보코하람 지도자 아부 바카르 쉐카우로 추정되는 목소리는 보코하람은 고난과 번영의 시기에 ISIL 지도자인 아부 바카르 알 바그다디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ISIL은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 지역을 통제하며 자신들의 지도자를 칼리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피해 일요일로 알려진 셸마 몽고메리 행진 시도 50주년을 맞아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국민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은 엘라베마주 쉘마에서 7일 열린 기념식 연설에서 동등한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경주에서 아직 승리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은 거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와 두 딸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전임자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부인 로라 부시 여사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8일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MH370이 실종된 지 1년을 맞아 중간 수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행동에 아무런 이상 징후도 없었다고 밝혔고 아울러 정비 기록에 대한 조사에서도 중요한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는 8일 성명을 통해 말레이시아는 수색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MS-370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입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서울의 한 행사장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 시작 첫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정례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경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내에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회의 주최로 초청된 주한 미 대사가 참석했던 김기종으로부터 과도로 피습을 당했습니다.
네, 방금 한국 경찰 당국의 발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이미 보도를 자세히 해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사건 개요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지난 5일이었죠. 5일 종로 경찰서 서장의 그 발표 내용을 들으셨지만 광화문 한복판입니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의 세종문화회관에서 리퍼트 대사가 강연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조찬을 겸한 행사에서 조찬 모임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대사가 참석하고 불과 5분여 만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사는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요. 네. 바로 막 아침 식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다른 자리에 앉아 있었던 한 강연 참석자가 리퍼트 대사가 있는 자리로 와서는 뒤에서 잡아 끌면서 리퍼트 대사를 쓰러뜨렸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소지하고 있었던 과도, 경찰 발표에 따르면 길이가 25cm가 되는 그런 과도였습니다. 과일을 깎는 그런 칼인데요.
상당히 큰 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쓰러진 리퍼트 대사의 얼굴을 찔렀습니다. 상당히 깊게 상처가 났고 또 길게 상처가 났는데요. 그 깊이로는 3cm 그리고 11cm 길이로 오른쪽 광대뼈 밑에서부터 턱 주위까지 그렇게 그 자상을 심하게 입혔고요. 네.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진을 봤습니다만은 리퍼트 대사가 피를 얼굴에서 철철 흘리고 네. 또 옷 넥타이를 비롯한 옷에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그 차에 태워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가 열렸던 이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은 바로 길 건너편에 미국 대사관 이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 건너편에 네. 그 건물 마주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에서 바로 민족화해협력 번국민협의회가 개최하는 그런 행사였었습니다.
네. 이 리퍼트 대사의 그 칼을 휘두른 범인 어떤 사람입니까?
네, 범인 이름이 그 김기종이라고 그런 사람인데요. 그 우리마당 독도지킴이라는 그런 단체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도 그 대사에 대해서 그 테러를 가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2010년 7월 그 주한 일본 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서 그 징역 2년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받는 등 전과 6범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는 민족화합운동연합이라는 단체 일원으로 나무 심기 목적으로 8차례 북한의 그 개성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씨는 경찰에서 그 남북화의 분위기를 가로막는 군사훈련과 관련해 미국 대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범행했으며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한국의 수사당국은 이 김기종의 이번 범행과 북한과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도 물론 조사를 해보겠죠.
예, 그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수사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은요,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이 과거에 1999년부터 시작해서요,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고, 더 주목될 것은 이 사람이 그동안에 그 한미관계 현안들과 관련해서 주장해온 내용들이 상당히 그 북한 측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라는 그런 분석 때문인데요. 이번 사건을 저지르면서도 이 김기종 씨는 그 주한 그 미군과 그리고 또 한국군이 그 실시하고 있는 군사훈련, 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를 했고요. 또 남북통일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과거의 주장들이 그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펴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북한과의 연계 여부가 있는지 수사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고요. 관련해서 이 집과 이 사람의 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한국의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리퍼트 대사, 서울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 대사가 어떤 인물인지도 좀 살펴보죠.
네, 마크 리포트 대사는 지난해 10월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임한 지 그렇게 얼마 안 되는데요. 그 오바마 대통령과 그 수시로 통화하는 그 아시아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주한미국 대사 22명 가운데 최연소인데요. 그 27살 때부터 그 상원 외교소위원회에서 일했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상원 의원이던 2005년 그 외교정책 보좌관으로 시작해 오바마 대통령과 줄곧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뒤로 38에 불과한 리포트를 국방부에 아시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로 복귀시켰고요. 그 헤이글 국방장관은 그에게 그 비서실장을 맡길 정도로 그 정확한 그 정보 분석 또 상황 판단 능력을 갖춘 그 어쨌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또 과거 또 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기도 하고요. 그 상당히 막강한 유명한 그 특전 부대죠. 네이비 실 그 장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백악관에서 근무하다가 또 아프가니스탄 전에 그 참전을 했고요. 그동안 그 서울에 근무하면서 그 트위터, 인터넷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한국민들과 다가가는 그런 그 행보를 보여서 큰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네, 이 한국의 청와대는 리퍼드 대사 피습은 미한 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데 여기서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말을 잠깐 들어볼까요?
이번 사건은 주한미 대사에 대한 신체적 공격일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및 경계태세 강화 등 필요한 재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방금 들으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발표 내용은 박 대통령의 그 발언 내용을 전달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자신이 이번 공격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소개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요. 현재 박 대통령은 중동 지역을 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지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에서 미국 대사가 테러 공격을 당한 것은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 범행의 목적 그리고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그렇게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는 것도 참 관심거리인데 우선 이 백악관과 국무부 반응부터 좀 살펴볼까요?
국무부의 그 머리아프 국무부 대변인이 그 성명을 냈는데요. 미한 동맹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은 몰상식한 폭력 행위로 규정하고요. 미국은 여기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백악관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히 그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사건 직후 그 리포트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 사건을 규탄하고 또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때와는 달리 상당히 빨리 그 반응을 보였는데 북한의 예. 반응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 상당히 빨리 그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특히나 주목할 것은 이번 그 테러 공격 사건의 범인이죠. 김기종 씨를 두둔하는 그런 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관영 매체들을 통해서 일제히 크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 이런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격은 정의의 칼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전쟁과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징벌이고 민심을 반영한 것이자 항거의 표시다. 이렇게 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사실 그 저희가 전문가들 견해를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러 명 들었는데요. 대체로 이번 이 같은 내용의 북한 당국의 그 입장 표명이 그렇잖아도 이 미국 내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인식이 지금 악화되어 있는 그런 마당에
네.
이런 식의 그 테러 공격을 가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에 대해서요. 이런 식의 그 언행, 그 발표 이런 것들은 미국 내에서 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원기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덧붙일 얘기가 있습니다.
네, 해주시죠. 북한의 그 이 같은 논평 반응에 대해서 한국통일부가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국통일부는 외교 사절에 대한 테러 공격 행위를 두둔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 날조하는 것이다. 그런 그 논평을 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그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 테러에 대해서 그동안 그 테러 협약에 가입도 하고 그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외교 사절에 대한 테러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 테러를 그 규탄을 하는 것이 그 정당한 얘기인데 그걸 안 하고 그 테러를 일종의 두둔하는 듯한 이런 언급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그 비난이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미한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그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입장을 표명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일부에서는 그런 시각이 없지도 않습니다. 지금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만 미국 국무부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정리가 돼서 나왔는데요. 이 대사에 대한 테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번 그 테러 공격 사건을 대해서 몰상식한 폭력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 주한 미국 대사관의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그 고립된 사건 그러니까 어느 단독 범인의 네. 그런 일탈 행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몰상식한 폭력 행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공식적인 논평입니다.
네. 이와 함께 그 미국 언론들 이번 사건을 아주 신속하게 또 대대적으로 상세하게 보도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충격적이다 뭐 그런 보도를 하면서도 한국이 항상 안심할 수만은 없는 곳이다 이제 그런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틀림없이 그런 시각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번 사건 그 대사 공격, 테러 공격 사건을 보는 전문가들이나 일반 언론들의 시각은 이것을 말하자면 한국 내의 그 기저에 일부 있는 반미 감정 이것으로 보진 않고요. 그것보다는 어쨌든 특정 단체나 세력과는 무관하게 한 명의 극단주의자가 그 벌인 공격 사건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전문가들은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이 과거에도 일본 대사를 공격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교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거고 심지어 그 감정 조절에 문제 있는 한 개인의 일탈 행위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은규 기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뭐 저도 뭐 그런 그 평가에 그 동일하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범인인 그 김 씨가 그 경찰 당국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잠깐 그 기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범인은 지난 그 2006 저 중반에 그 북한을 한 8차례 그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왜 북한을 갔습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나는 북한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앞뒤가 안 맞아도 상당히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번 공격은 그 개인 무슨 반미강전 뭐 외교사안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 조셉 디트란이죠. 그 전 그 미국 국가정보국 그 국가 비확산 센터 소장도 부유회하고 얘기를 해서 이번 공격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과거에도 일본 대사를 공격했던 한 개인의 소행일 뿐 외교적 문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이 리포트 대사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그런데 상당히 의연하게 대처했다. 이제 그런 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또 그 한국민들이 리포트 대사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와 네. 지지의 그런 여러 가지 문구들, 글월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리포트 대사도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뜻을 밝히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 사건으로 리포트 대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그 한국민들 사이에서 더욱 좋아졌고 또 사실 리포트 대사는 그동안 한국민들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도 쉽게 하고 또 한국에 대한 사랑을 공공연하게 표현하면서 한국말도 많이 그 배우고 있고요. 또 서울에서 태어난 그 아들에 대해서는 한국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 그 한국 네티즌들 인터넷을 통해서 그 리포트 대사의 아들 이름이 한국면으로 한국 이름으로는 세준인데요. 세준이 아빠 힘내세요라는 네. 그런 그 글까지
정감
올리고
있는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우호적인 감정을 그 표현하고 있고요. 이번 일로 오히려 한미 간의 관계에 그 훼손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밀착하고 가까워지지 않겠냐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그 리포트 대사의 아버지 인터뷰가 잠깐 나온 걸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이 참 안전한 곳인 줄 알았는데 참 이런 일을 당해서 참 충격적이고 아들이 이렇게 심하게 다쳐서 참 가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방송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중한미국 대사 피습 사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미한 합동 군사훈련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훈련 기간과 훈련의 성격을 다시 한번 좀 알아볼까요?
예, 지난 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두 가지 훈련이죠. 그 키 리졸브 훈련이 하나 있고 또 독수리 훈련이 있습니다. 이 키 리졸브 훈련은 지휘소 훈련입니다. 말하자면 가상 연습을 하는 것인데요.
네.
오는 13일까지 그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제 병력이 투입돼서 그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독수리 훈련인데요. 역시 2일 날 시작됐고 4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독수리 훈련에는 미군은 한 3천여 명 병력만 참가를 하지만 한국군 병력이 20만여 명이 참가해서 네. 그 전쟁 그 상황을 상정해서 방어적 형태의 그런 군사 연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이 키리졸브 훈련 첫날 2일이죠.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요. 자, 이것이 이번 훈련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된 2일 날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한국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새벽 6시 32분부터 10분간 남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으며 사거리는 490km에 달했다고 얘기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그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군 당국은 이 미한 그 합동 군사훈련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국방부가 북한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북한의 위협적인 언동은 한반도 안보에 대단히 심각한 도전이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적 행위는 유엔 안보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네, 한국 국방부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미국 국무부도 이번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 한국의 국방부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라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이 북한의 이런 행동은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북한이 긴장을 낮추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미사일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주변 국가들한테도 참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데 일본과 중국 입장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네, 북한이 그 동해상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그 미사일을 발사한 탓인지 일본이 상당히 강력하게 그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일 평양선언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그리고 육자회담 합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스가 장관은 중국의 그 베이징 주재 대사관을 포함한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 측에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앞으로 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이번에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거 아닙니까? 지난
네.
2일날.
그런데 네.
이 한국군 당국이 파악한 걸로는 이 중거리 미사일이죠.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북도의 그 노동미사일 그 기지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의 움직임이 탐지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한국 국방당국이 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감시태세를 강화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Tens of thousands of people live as virtual slaves in 2015.
네, 지금 들으시는 목소리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입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사실상 노예 상태로 살고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인권 이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케리 국무장관의 말대로 이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설을 했는데 이 유엔 인권 이사회가 우선 그 어떤 자리인지. 또 이 자리에서 케리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 부분 좀 먼저 얘기를 시작해 보죠.
예, 그 말씀하신 유엔 인권 이사회는 인권과 관련해서 유엔이 그 세계 각국의 인권 문제를 회원국들과 함께 다루는 최고의 말하자면 그 대화 기구입니다.
네.
매년 그 네 차례씩 정례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번에 올 들어서 처음으로 첫 정례 회의가 열린 건데요. 미국은 사실 그동안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가 그 회의에 참석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기조 연설을 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이례적으로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직접 참석해서 첫날 인권 문제 연설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 북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든 종교의 자유든 그리고 정치적 반대의 자유든 이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들을 했고요. 특히 김정은 정권이 그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숙청하는 그런 상황들을 지적하면서 이 더 이상 이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는 용납할 수 없고 또 용납돼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유엔이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취한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을 국제사회가 협의를 하면서 이행 방안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행사가 또 눈길 끈 것, 이 북한이 이제 대표를 보냈는데 여기서 북한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도 좀 알아보죠.
네, 북한에서는 이번 그 유엔 인권이사회 최초로 그 리수용 외무상을 보냈습니다. 북한의 외무상이 이런 회의에 참가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리수용 외무상은 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그러니까 COI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리수용 외무상은 최근에 그 조사 보고서의 기초가 되었던 핵심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됨으로써 인권 이사회와 유엔 총회 반공화국 인권결의들의 허위성은 더욱 여지없이 입증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에 기초했던 판결은 무효화되는 법이라며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남북이 이제 격돌을 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 북한에서는 이수영 외무상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자, 한국에서는 조태 외교 차관이 참석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알아볼까요?
예, 순서상으로는 북한 측이 장관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 리수용 외무상이 먼저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한국 대표가 조태열 차관이죠, 외교부에. 네. 그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이 조태열 차관은 이 리수용 외무상의 그 주장에 대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그리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인들이 알고 바로 그 때문에 국제사회, 유엔이 매년 해를 거듭해가면서 북한의 인권 결의안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 비밀도 아니고 누구나 아는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 이 리수용 외무상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이 더 이상 북한 정권의 책임자들이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유엔 인권이사회가 27일까지 계속이 된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기조연설 내용은 뭐 지금 들어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는 27일까지 그 유엔 인권이사회가 4주간 계속되는데요.
네.
그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내용입니다. 또 북한 외에도 다른 나라들의 그 인권 문제, 국제적인 인권 문제들 다루고요. 회의에서는 특히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제네바는 국제기구도 많고 또 국제회의도 자주 열리는 곳입니다. 지난 3일에 제네바에서는 또 유엔 군축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는 역시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최초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 흥미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수영 외무상이 어떤 얘기를 했나요?
예, 지금 보면 리수영 외무상이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처음으로 북한 외무상으로는 처음 참석해서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반론을 폈고요.
네.
군축회의도 또 말씀하신 대로 처음 참석한 건데요.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그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자신들의 그 정당성 논리를 폈습니다.
네.
그 핵 보유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오래된 북한의 주장이죠. 이것을 다시 펴면서 이 특히나 이 미국의 핵 위협이 날로 가중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핵 억제력을 더욱 가중할 수밖에 없다.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는 자기들도 이 북한도 미국을 겨냥해서 선제 타격을 가할 힘이 있다라고 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 특히나 또 그 선제 타격 위협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시작된 그 한미 그 군사 연습에 대해서는 이 도발적 성격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그것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인권이사회에서는 남북이 대립을 했고요. 이제 이수영 외무상이 이 군축회의에서는 미국에 이제 비난의 화살을 돌렸는데 국무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국무부실 대변인 관계자가 그 이수용 그 외무상의 발언과 관련해 부의회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그 국무부 그 관계자는 리수용 외무상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은 국제 의무를 지키고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자제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이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는 이수용 그 외무상의 선제 타격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자, 이번 군축회의에도 역시 한국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그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려라 이런 그 촉구를 했는데 누가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또 그리고 이 전략적 결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인지 좀 살펴보죠.
예, 그렇죠.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그리고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네.
이 북한이 핵 문제가 바로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핵심적인 이유다.
네.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한은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 말하자면 지금의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점점 더 고립이 심화될 뿐이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되면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그렇게 편입이 돼서 또 국제사회의 지원도 받고 또 국제기구에 가입도 가능해지고 해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그 북한으로서는 절실하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측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바로 이 부분을 더욱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네. 자, 유엔 군축회의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난주에 북한에서 또 한 가지 흥미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에볼라 조치를 해제한 것인데요. 그동안에 이 북한이 에볼라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 에볼라 방역 조치를 확실하게 해제를 했다고 발표를 한 건가요?
네, 뭐 100% 해제한 건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맞게 조금 그 수정을 했습니다. 북한의 그 홍순광 그 국가비상방역위원회 겸 그 국가위생검열원 부위원장이 그 3일 그 평양에 있는 미국의 그 APTN 방송과 을 통해서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그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해 상황에 맞게 그 조정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감염 에볼라가 반영하고 있는 아프리카 그 입국자에 한해서 그 격리를 하고 또 의학적 감시를 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그 해제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뭐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을 이제 관광하려는 외국인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제 그 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그 국제 행사 예를 들면 마라톤 대회 같은 것이 이제 열릴 수 있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저기 이것 자체가 이제 에볼라 조치를 해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 그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에볼라가 발생한 서아프리카 지역이죠.
네.
일부 국가들에서 오는 그런 입국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을 관광한다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특별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이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말하자면 에볼라에 따른 금지 조치는 해제된 겁니다.
네, 북한이 지난 연말부터 상당히 엄격한 에볼라 방역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제를 한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상당히 엄격한 조치를 취해왔는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번 조치의 그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볼라 감염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고 또 북한이 그 이런 같은 엄격한 방역 조치로 경제와 대외 교류에 엄격한 타격을 주는 입국자 격리 조치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필요 이상으로 너무 그동안에 엄격한 그 조치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에볼라 관련 조치가 딱히 에볼라 때문만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네. 그런 그 관측들도 없지 않았는데요. 이 한국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이 북한이 특히 이 방역 조치나 이 의료 체제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에볼라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좀 그 조치를 그 강하게 취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고요. 특히나 이 에볼라가 발생하는 것을 이 정권 차원에서의 위험 요소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그렇게 강하게 철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한 미국 대사가 서울의 한 행사장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비오에이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지난해에는 남한의 이제 국제팬클럽에 이제 망명 북한 작가 센터가 나왔잖아요. 제작 12년. 그 나와서 거기 속해서 글을 쓰고 있다가 작년에 또 한국소설가협회에도 또 등단을 했어요.
2년 전 한국의 소설가로 이름을 올린 도명학 씨는 량강도 해산이 고향인 탈북자입니다.
예, 2006년 12월 말에 들어왔으니까 2007년부터 생활을 했죠. 해술은 그렇게 되죠. 해술은 그렇게.
고향을 떠나 한국에 정착한 것은 지난 2006년 겨울. 북한 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글쓰기를 위해서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이게 현실에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한번 천성이 글쓰기 좋아하니까 그냥 원고지 상태에서 펜으로 그냥 쓰여놨던 거죠.
한 장의 종이 글 때문에 보위부 감옥에 갇혔었고 중국 텔레비전을 보다가 전파 감시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전파 감시원이 울타리 뛰어넘어 들어와서 딱 나를 적발한 거예요. 중국 TV 지금 딱 나. 현행으로 딱.
하루가 멀다 하고 감시하는 눈길을 피해 숨쉴 곳을 찾아야 했던 도명학 씨.
보이 주재원은 매일 집에 찾아와서 있는가 아침 저녁으로 확인을 하지. 이거라고 어디 사람 살겠어요?
가족의 건사를 위해 장마당에 나섰던 아내가 사준 양복을 입고 낯선 동네에서 마주친 아버지 도명학 씨에게 사탕 사 먹을 돈 달라 떼를 쓰는 막내딸을 뒤로하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내 야로 이제 이 속이고 간데 여기 또 이거 다시 못 보면 언제 다시 볼지 이 기약을 수 없는 길이잖아요. 가다 내가 죽을지 무슨 영원히 못 볼지 나는 그냥 잡히면 이게 할 말이 없죠 이게. 그래서 야 나는 잡히면 그냥 죽어버리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사상의 자유를 찾아 나온 탈북 작가 도명학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이제부터의 삶은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살았으니까 이제 죽으면 어떡하고 그냥 덤으로 산다 생각하자. 이제부터의 삶은 덤이다.
압록강은 무사히 건넜고 미리 익혀뒀던 중국말로 아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중국 공안의 감시는 늘 도명학 씨를 불안하게 했지만 생각과 말, 글쓰기에 자유가 없던 땅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삶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좀 담대해지더라고요. 그까지가 뭐 좀 어차피 나는 감옥 안에서 죽었어. 지금 있는 거는 내 그림자일 뿐이야. 항상 자신을 이렇게 달래고 보니까 그게 이상하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일도 좀 잘 되고 내게 도신가 이렇게 좀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그러다 브로커라는 걸 만났죠.
남쪽으로 남쪽으로 중국의 네 개 도시를 거치면서 브로커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돈만 있으면, 아니 한국에 가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만 하면 한국까지 가는 길을 연결해 준다는 사람을 통해서 태국을 거쳐 압록강을 건넌 지 6개월 만에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야, 그때 물론 태국에서 그때 너무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계절이 뚜렷하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적응이 됐는데 이게 추울 때는 추워야지 더울 때는 덥고 이거 주구장창 더운 나라가 좋은가 했더니 이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북에 있을 때는 하도 이게 연로남 때문에 열대지방에서만 계속 살았으면 막 거기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추울 걱정 없으니까 뗄 거 없어도 되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아, 정작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공항 딱 들어왔잖아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 느낌은 그저 반갑고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새벽에 아침에 날 밝자마자 딱 내렸는데 야 내리자마자 이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차가운 바람 정신이 그래서 벌쩍 드는 거예요. 사람이 소나무에 나무 파란 소나무에 눈 금방 내려가지고 눈을 다 이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그게 사랑스러운지 야, 우리나라 소나무가 열대지방 것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것대로 이건 이거 이거 야 이게 진짜 이게 내 마음과 똑같이 생긴 그런 나무고 풍경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조국 땅이구나. 정말 야 이게
고향처럼 푸근한 기운을 가져다 준 눈 쌓인 겨울 소나무.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국에 머물면서 접했던 텔레비전 속 한국이 눈앞에 펼쳐지니 왠지 더 반갑고 익숙한 기분이었습니다.
남의 땅에 왔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차도 많고 뭐 이게 어쨌든 경제적으로 많이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거 보고는 별로 놀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한 이 상상을 많이 하고 또 중국이 TV랑 많이 보면 중국도 번화거리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원래 한국은 88년에도 내가 저 중국 TV로 서울올림픽 장면을 몰래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상상했던 것보다 조금 좀 그렇긴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모습은 놀랍더라고요. 밤에 전기가 너무 이렇게 하고 특히 자동차 그 불빛 그 한강 다리에 그 쫙 이렇게 한 것 야, 어쩜 자가 이게 이렇다니,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그 상상했던 것보다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낮에는 무슨 뭐 그런.
불야성같이 불밝힌 서울의 밤에 압도됐습니다. 그러다가도 서울의 낮 풍경에는 북한 최고의 도시 평양을 떠올렸습니다.
또 솔직하게 좀 말하면 도시 구획을 잡았다거나 이런 거는 뭐 평양보다 나아 보이는 게 없고 오히려 조잡하고 그렇더라고요. 복잡하고 질서가 없고 뭐 평양은 도시 경관이 이렇게 계획 도시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평양보다 낫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 풍요는 느껴지는데. 그래서 자고는 어쨌든 여기서 살아야 돼요. 와보니까 뭐 사람도 다 똑같이 생긴 사람, 뭐 행동거지도 다 똑같고 큰 길 건널 때 아줌마들 엉덩이 삐죽거리며 급히 건네는 것도 북한 아줌마들하고 똑같더구만. 뭐 그저 다 옛날 고생을 해가지고 그저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우선 예 오는 동안에 중국에서 말 안 통해, 태국에서 말 안 통해 뭐 그랬죠.
그저 말이 통하는 조선말을 쓰는 곳이니 중국보다도 태국보다도 한국이 더 낫다는 생각. 도명학 씨의 머릿속 두 나라에 대한 저울질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오니까 우선 말부터 이게 통하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사람다운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살만하구나.
야, 이게 말부터 통하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물론 여기 와서 낯설은 거는 그다음 구체적인 문화에 들어가서는 말은 말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못 알아들을 얘기들이 있고 외래어라든가 이런 것도
익숙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도명학 씨의 좌충우돌 한국살이가 시작됐습니다.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작은 임대 아파트를 받았고 밥해 먹고 자고 빨래도 하는 집안 살림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 사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처음에 와서 빗자루를 좀 사야 되는데 빗자루 사자면 북한에서는 상점이 북한은 간단하거든요. 그런 거 사자면 자파 상점, 그다음에 이런 공산품 사자면 공업품 상점, 이거하고 먹을 거 사자면 식료품 상점, 채소 과일 사자면 과일 냄새 상점, 그다음에 수산물 사자면 수산물 상점, 이게 다거든요. 상점은 간단하잖아요. 이 분야별로 딱 되어지니까 그냥 백화점 그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아, 그래서 나갔는데, 아, 이게 공업품 상점 어딘지 있어야, 앞만 봐요. 공업품 상점이라고 쓴 게 있어야 말이지. 자파 상점이라고 쓴 것도 없고. 이 마트라는 게 상점인지, 아울렛이라는 게 이게 상점인지, 아, 이거 모르게 백화점만 그 알아들을 얘기지, 슈퍼, 뭐, 이게 다 이런 상점인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 하나 사는 일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면 빗자루가 있는지 북한식 잡화상점은 동네 어디를 둘러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점마다 커다랗게 이름을 내건 간판들. 그러고 보니 겉으로만 봐서는 도저히 무슨 가게인지 알 수 없는 상점들만 천지였습니다.
식당도 무슨 식당이라고 무슨 아니면 뭐 돼지 족발 이렇게 쓴 거는 식당이라고 이해되지만 다른 이름 단 것들이 많잖아요. 아름다운 인연 뭐 이렇게 써놨다거나 그다음 무슨 가든 뭐 저게 무슨 소린지 그런 것도 모르겠고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이렇긴 한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또 그것도 저런 건 뭐예요 물어볼 수라도 있잖아요. 아, 결국 빗자루 못 사고 들어갔지.
빗자루 하나 때문에 진땀을 흘려야 했던 도명학 씨는 결국 먼저 정착한 다른 탈북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다른 그저 탈북자의 그저 선배 한 명 그 왕고 보고 아 여기 왜 공업품 상점 없는가? 죽겠다. 야 이마 여긴 공업품 상점 없어.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 빗자루 어디서 이게 뭐 하니까 아 그건 좀 마트에 가서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는 이렇게 해서 아 그 근데 왜 상점이라고 하면 되지 이름이 다 다른가고 물어보니까. 백화점 있고 마트가 있고 아울렛이 있고 슈퍼 있고 아유 왜 다 이렇게 다른가 하고 보니까 물건 다 비슷한 거 다 파는데 어째 그거 다른가 하니까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긴 건 다 상점이란 거만 알면 살아가기 불편하대요. 근데
알아야 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그리도 외래어를 많이 쓰는지, 도대체 마트는 무엇이고 아울렛은 무엇인지, 그곳에서는 어떤 물건을 팔고 있는지.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속속들이 공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 그걸 몰라도 나는 이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런데 이게 그냥 뭐 물건만 살 수 있으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쨌든 이 호기심이 좀 많아요. 이게 왜 이게 다를까? 제가 좀 궁금한 거 좀 모르면 조금 이게 좀, 그래서 저쪽에서도 살지 못하고 여기밖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모른 척하고 김정일 시키는 대로 수걱수걱 살 거지. 무슨 얘기? 알고 싶어서 라디오도 여러 나라 라디오를 막 이렇게 들으면서 일했는가 싶은데, 그것도 됐다. 여기한테 또 제대로 알아야지. 저건 왜 마트고, 저건 왜 슈퍼고.
궁금한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성격이었다면 압록강을 건너지도 못했을 겁니다. 북한 밖 세상이 궁금하지 않았다면 그리도 열심히 라디오를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유통구조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 상품은 왜 TV는 처음에 신품이 나왔을 때 비싼데 이것이 좀 있으면 값이 엉터리 없이 많이 떨어져. 처음에 사는 사람들한테 광고비를 다 덮씌워가지고 뽑아냈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 제품을 싸게 팔아도 원가는 원래 요만하니까.
그래서 시작한 한국에 대한 경제 공부. 빗자루 하나에서 시작된 궁금증이 상품이 생산되고 팔려나가기까지 자본주의 경제를 알아내가는 재미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 궁금증이 나가지고 또 영화관은 왜, 영화관 북한에 이렇게 따로 있는데 왜 백화점에 주로 이렇게 설치하고, 그것도 제일 위층에다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왜 1층에 화장실이 없을까? 1층에 화장실이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1층만 볼 사람은 그냥 나가기 때문에 높은 층이다 해놔야 위에 올라가는 동안에 다른 물건 보고 충동 구매도 할 수 있고 뭐 광고도 볼 수 있고 화장실 갔다 오는 게, 그런 것도 알았거든요. 아, 이게, 이야, 이 자본주의 마케팅이라는 게 이게, 야, 이게 집을 하나 지어도 그저 짓는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들의 이게 심리를 이거 다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좀 재밌기도.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다양한 거를 보다 보니까, 알아가는 재미에 살자면 그것도 또 재미있겠다 하는 생각.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작가 도명학 씨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새 봄을 맞아 미국의 소리 방송이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미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미국의 뉴스, 미국 뉴스 헤드라인과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 전해드립니다.
A is for America. B is for Boston Tea Party.
알파벳 순서대로 알아보는 미국의 모든 것, ABC America.
This continent was first discovered by a mariner, Amerigo Vespucci.
미국 역사와 영화가 만났습니다. 영화로 듣는 미국사.
He don't do hardly nothing at home with his horses.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 50가지 역사와 문화, 미국 50개 주를 소개하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I'm American. When I was a very young child, my mom.
미국인이 자랑하는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3월 10일 아침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